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미국이 발표한 8억 달러 추가 군사 지원 계획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화상연설을 통해 우리가 기다렸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세를 무찌를 수 있도록 서방 국가들이 무기 제공 속도를 높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면군은 최소한 특정 형태의 승리를 강조하기 위해 계속 모든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들은 군대를 강화하고 있고 새로운 전술대대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내 점령 지역에서 이른바 동원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신원 확인서를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이런 행동은 친러시아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이른바 허위 국민 투표에 동원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추가 군사 지원 계획에는 중포와 탄약, 무인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외곽에 소재한 만후에서 약 9천 명의 민간인이 집단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마리우폴 시의회가 주장했습니다. 시의회는 어제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바딘 보아체코 마리우폴 시장이 집단 매장지를 새로운 바비아르로 지칭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보유체코 시장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고 있다며 그는 이미 마리우폴에서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말했습니다. 보유체코 시장이 거론한 바비아르는 수도 크이우에 소재한 협곡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 정권이 3만 명이 넘는 유대인 등을 학살한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보유체코 시장은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서 서쪽으로 약 220km 떨어진 만후 인근에서 참호를 탑하고 시신을 매장해 전쟁 범죄를 감추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분쟁과 기아 문제를 논의한 어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표부의 여성 최고위 인사인 나탈리아 무드렌코 참사관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노력을 지속하는 한 굶주림의 위협이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드미트리 추마코프 유엔 주재 러시아 타석대사는 제재와 무역전쟁, 신종 코로나 유행병, 서방의 경제정책이 세계 식량과 에너지,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추마코프 타석대사는 이어 러시아를 비판하는 이들은 제재와 세계적 유행병이 확산되는 동안 선진국들이 보여준 경제적 이기주의에 대한 초점을 흐리려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전에 전 세계 밀과 보리 수출의 약 3분의 1을 떠맡아왔으며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이로부터 빵과 국수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주요 옥수수 수출국가이자 세계 최대 해바라기씨 수출 기름 수출국입니다. 중국 상하이시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봉쇄 조치에 이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상하이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앞으로 자택 출입문 경보 체계를 설치해 확진자가 자택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의 집을 소독하기 위해 확진자를 소개시킬 것이라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상하이시의 봉쇄 조치는 현재 5주째를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시내 건물들의 소독 작업을 위해 100만 명의 주민들이 집에서 강제로 소개됐다고 방송을 전했습니다. BBC는 상하이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감염된 모든 환자들과 밀접 접촉자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격리시설에 수용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확진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들에 대해 소독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음성진단을 받은 주민들을 포함해 일부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퇴거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등의 고위관리들로 구성된 미국 정부 대표단이 오늘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 제도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대표단이 솔로몬 제도 당국자들과 논의할 의제에 중국에 대한 우려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P통신은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대표단이 특히 솔로몬 제도가 최근 중국과 안보협정 초안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개인 8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에 계속 책임을 물리겠다고 경고하고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 정상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3도에서 10도, 낮 최고 14도에서 2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3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개인 8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EU는 UN 대북 제재 이행에 더해 이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독자 제재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의 정책결정기관인 EU이사회는 21일 북한의 개인 8명과 관련 기관 4곳을 자금 동결과 여행 제한 대상이 되는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EU이사회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올해 1월 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최소한 12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명백히 무시하고 탄도미사일과 관련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 북한 개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대상자는 북한군 수뇌부인 김숙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해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전희로, 정성일, 유진, 박화성, 황길수, 임성순, 최성철 등 8명입니다. 아울러 제재 회피에 관여하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한 혐의로 아프리카 에리트리아의 에리텍 컴퓨터 조립통신기술회사, 북한건설업체 코겐, 적성국 소속 칠성무역회사, 만수대 창작사 소속 백호 무역회사 등 4곳의 기관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EU 이사회는 이번 제재 명단에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하는 기관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개인과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가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부품과 자금, 지식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EU는 북한이 불안정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법상 의무를 존중하며 관련 당사국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U 이사회는 이번 결정으로 EU 대북 독자 제재 대상 개인이 65명, 기관은 13곳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EU가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이 80명, 기관은 75곳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EU 이사회는 EU의 독자 대북 제재는 UN 안보리의 수많은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UN이 부과한 제재를 이행할 뿐 아니라 UN 제재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자체적이고 자율적인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한다면서 이번 제재 명단 추가도 북한에 대한 EU의 자율적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U는 앞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을 때마다 명백한 국제적 의무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EU는 지난 19일 VOA에 북한이 앞선 16일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규탄하고 북한이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계속 엄격하게 제재를 이행하고 동시에 국제사회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4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EU의 외교 담당 기관인 유럽 대외관계청이 성명을 내고 필요하다면 UN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이행하고 보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U는 또 북한이 1월 5일을 시작으로 1월에만 7차례 등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EU 차원의 대응을 묻는 BOA의 질문에 대량 살상무기 확산이나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관련 조치가 필요하면 추가적인 제재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에 계속 책임을 물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일본 등 동맹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도발에 대해 계속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Of course, we don't preview any sanctions before they are announced, but what we have made clear is that there will continue to be costs. We will continue.
프라이스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논평 요청에 발표 전까지는 제재를 예고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분명히 밝힌 점은 계속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을 물릴 것이라며 우리 독자적인 권한으로 그렇게 했고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UN에서 협력해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두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도발들은 여러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했으며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보리의 임무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UN에서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필요한 대로 북한이 추가적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상응한 대가를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당시 우리는 이러한 도발에 전체적 또 부분적으로 대응해 일련의 외교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의 행동은 북한의 고조되는 행동에는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한 그런 결과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를 통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Our goal is to achieve that ultimate objectiv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진전을 내기 위해 적대적 의도 없이 선의로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한결같이 밝혔다며 물론 북한은 이러한 신호에 긍정적으로 화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동안 우리는 한국과 일본 등 우리 동맹들과 매우 긴밀히 조율해왔다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과 조율을 이어가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낸 것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한국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관련 발언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aware of the comments from the foreign minister nominee. We've long encouraged Japan and the ROK to work together.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역사 관련 문제들에 대해 치유와 화해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협력할 것을 오랫동안 독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나라가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응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공동의 영내, 국제 우선순위를 진전시키기 위한 기회를 붙잡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해 핵활동을 숨겼지만 핵심적인 핵시설들을 유지했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외교를 탐색하면서 제재도 이행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8일 공개한 2022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에서 미국이 2021년 내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지속된 핵분열 물질 생산에 대해 상당히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21년에 북한은 핵활동을 숨기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협력하지 않았으며 핵 생산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원자로 가동이나 핵분열 물질 생산에 대한 어떠한 공개적인 발표도 하지 않았지만 IAEA에 따르면 북한은 농축과 재처리 시설 등 핵심 핵연료 사이클 시설들의 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시설들은 여전히 활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0년에 공개됐듯이 북한은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 건설을 시작했지만 2021년에 북한은 이 건설의 진전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실험용 경수로가 완공되면 소량의 전력을 생산할 것이라며 이는 우라늄 농축 기술 보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내에 미확인된 핵시설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4년째 유지했습니다. 북한이 2018년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는 미국은 이 시설이 어느 정도 해체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선택한다면 또 다른 핵실험 장소를 개발할 수 있다고 4년째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2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는 북한이 핵 관련 국제조약을 여전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2003년 핵확산 금지조약 NPT 탈퇴를 선언했을 때 이미 조약 이항과 사망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와 약속한 안전협정을 위반했고 여전히 위반 중이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2021년에 유엔과 IAEA 총회, IAEA 이사회 등에서 전 세계 각국이 북한의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제기하는 위협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정책은 세밀하게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며 미국과 동맹, 배치된 병력의 안전을 증진하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이를 탐색하는 접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에 관여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사용을 방어하며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하는데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이 달려있다며 북한은 계속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제재 회피 활동을 통해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의 자금을 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강력하고 단결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하고 유엔에서 북한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이를 위한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생물무기 프로그램 운영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생물무기 작용제로 사용될 수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이며 생물의 유전자 조작 능력도 제한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생물무기 작용제를 분사기, 독극물 주입펜과 같이 변칙적인 체계를 이용한 무기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생물무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생명공학과 재래식 무기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용도의 공동과학연구와 생물학적 기구와 물질을 입수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보고서는 지난해까지 수록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 외교와 후속 실무회담 내용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실은 북한의 미한연합훈련 비난에 대해 동아시아의 안정이 북한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연합훈련이 동맹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장관실은 동아시아의 안정이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북한의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실 관계자는 21일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이 훈련은 지역 안정을 수호하고 동맹국들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히 헌신하고 있으며 어떤 잠재적인 위협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그들과 어깨를 걸고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군과 일본군 모두 자국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양자와 삼자 간 군태세, 정보 교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칠함대는 2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핵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동해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미 해군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원하기 위해 역내 모든 공해상에서 일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스 링고 칠함대 대변인은 또 북한이 대미 비난 수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선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링고 대변인은 지난 13일 링컨함의 동해 진입이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냐는 부유의의 서면 질의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남북한의 대화와 관여를 지지하며 이를 위해 한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7함대는 18일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타격단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필리핀 해와 동중국해에서 연합훈련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일 연합훈련에는 링컨함과 미사일 순양함 모바일베이함, 이지스 구축함 스프루언스함,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유도미사일 구축함 곤고함, 이나즈마함 등이 참가했습니다. 미 항공모함이 동해에 진입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으로 당시 로널드 레이건함, 시오도 루스베트함, 니미츠함 등 미 핵항모 세척이 동해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한편 북한 선전 매체들은 21일 미한 연합훈련을 언급하며 남북관계가 최악의 국면에 처했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가뜩이나 불안정한 조선반도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전쟁 불장난, 명백한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선전 매체인 메아리도 최근 남조선 군부의 대결 광기가 극도에 이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오는 28일까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한다며 실사격을 포함한 실병 기동 훈련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협력 가능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북 압박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자국 이익을 위해 북한의 위협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굳혀지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중국을 대북 제재를 방해하는 조력자로 인식하며 미중 협력 가능성에 기대를 걸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상원 의원은 최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때문에 제재에 끊임없이 구멍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핵 프로그램,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약하는 데 대한 중국의 대북 압박이 완화되는 것을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As we've seen our relations with China get more strained, have we seen China back off?
그러면서 미중 간 긴장과 경쟁 속에서 중국의 압박을 가하면서도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있느냐고 추궁했습니다. 민주당의 딘 필립스 하원 의원도 최근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미국이 중국 없이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느냐며 중국의 협력을 배제한 대북 조치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첨예한 미중 갈등 속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선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 의원들은 중국과의 대북 공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상원 정보위 공화당 간사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중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평가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최근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국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북한의 불안정성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며 중국은 북한 주민들이 대거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한국 주도의 통일은 곧 미국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과 국경을 맞대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중국이 김정은과 그의 핵무기 그리고 김정은의 군사적 과실을 좋아한다고 할 순 없지만 그것이 서구지향의 통일 한반도나 굶주린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의 위협보단 낫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김정은을 통제하거나 그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결국 중국은 여기에 관심이 없고 김정은을 위협으로 보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가 거기에 없는 것을 더 큰 위협으로 여긴다며 중국이 북한의 팬이기 때문이 아니라 매우 실용적인 방법으로 지정학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대북협력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에선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더 강하게 압박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회 내 이런 분위기는 최근 상원을 통과한 대중 패키지 법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법안은 중국의 북한 해외 노동자 수용 관행을 중단하고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과의 사업 활동을 중단할 것을 압박하는 등 미국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압박해야 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중국을 언급하진 않으면서도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돕는 네트워크와 북한 정권에 최대 압박을 가해 의미 있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에 따른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퇴임을 앞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 정상 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를 통해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에 대북 강경책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담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고 김 위원장은 이튿날인 21일 답신을 보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 같은 친서 교환 사실을 밝혔고 북한은 이에 앞서 이날 새벽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아쉬운 순간들과 벅찬 기억이 교차하지만 김 위원장과 손을 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며 판문점 선언, 평양 9.19 선언 등이 통일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며 미북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퇴임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문 대통령은 대화 재개는 다음 정부의 몫이 됐다며 김 위원장도 한반도 평화에 대의를 갖고 남북 대화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답신에서 문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 선언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희망한 곳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역사적 합의와 선언을 내놓았다며 이는 지울 수 없는 성과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여지껏 기울여온 노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계속해 진함 없이 정성을 쏟아 나간다면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민족의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이 소식을 실었고 대내 매체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선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친서 내용에 대해 새 정부에서 듣기를 바라는 내용도 제법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신뢰나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여러 번 만났으니 임기 말에 친서를 교환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김 위원장이 2018년 2월 청와대를 방문한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요청하는 친서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수시로 친서를 교환해 왔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과 2020년 6월 북한의 일방적인 통신선 차단으로 남북 간 대화가 사실상 끊긴 와중에도 남북정상은 친서 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친서에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데 따른 우려가 반영된 대목입니다. 도발을 중단하라는 명확한 표현을 담진 않았지만 사실상 도발 차질을 김 위원장에게 당부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계속되고 풍계리 핵실험 준비 활동도 있다며 상황 변화를 예단하긴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평화 제스처를 취한 것은 이미 세워놓은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른 추가 도발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들 이미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제 추가적인 국방력 강화 계획이라든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것. 이제 거기에 대한 명분 쌓기용일 수도 있겠다. 자기들은 이런 입장인데 미국하고 대한민국이 먼저 좀 대결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그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명분 쌓기용. 뭐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북한이 전술 핵무기 개발을 노골화하면서 김여정 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한국을 겨냥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친서 내용이 적절했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따뜻한 안부 인사를 보낸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며 핵실험은 절대로 안 된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어야 의미 있는 친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번 친서교환은 기본적으로 남북정상 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김 위원장은 친서를 통해 윤석열 차기 정부를 향한 간접적인 메시지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남 대미 압박을 멈추지 않겠지만 그러나 본인들도 대화 협상을 원한다라는 윤석열 정부와 긴장 국면으로 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의중을 내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이 예상되는 윤석열 정부에 간접적으로 압박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정성장 센터장은 북한은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정상 합의에 대해 언급도 안 할 만큼 의미를 두지 않았다며 김 위원장의 이번 친서 내용엔 한국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친서 내용을 한국의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퇴임 후에도 남북 정상선언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화해 입장과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면서 대북 선제 타격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한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강경 입장을 대조시킴으로써 한국 사회의 남남 갈등을 촉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친서 내용을 일반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싣지 않고 대외 매체에만 공개한 것도 한국을 겨냥한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중국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는 소홀했다고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 등 역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 한일 3국의 군사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의 문재인 현 정부가 미국과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것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더 무게를 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 안보 동맹인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너무 주안점을 뒀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21일 미국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가 개최한 화상간담에서 주한대사 재임 시절 미한 관계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On the one hand, and its only security ally. That's us, United States, on the other.
해리스 대사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관련해 중국과 이른바 사드 3불 약속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방어를 위한 연합군의 준비태세 강화가 목적인 미한 연합군사훈련 축소도 고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폐기하려 했다면서 당시 미국 정부는 자신을 포함해 모든 수준에서 한국의 결정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고 결국 그렇게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편 윤석열 당선인 측이 지소미아가 한일 정보교환협정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언급하고 한국의 차기 정부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모두 양국 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인다며 이런 상황이 미한일 3자협력 진전에 좋은 출발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국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보존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3국이 해상과 지상, 공중에서 연합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이 연합군사훈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한국이나 일본 영공에 전개될 때 한국과 일본의 전투기도 함께 작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기동함대를 언급하며 영내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해군이 함께하는 상설해군 창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과 일본을 갈라놓은 문제를 넘어서서 협력이 필요한 안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두 나라가 함께 노력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중국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북한 위협 등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3국 일본이 3자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해 3자 협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start this off with a top-down approach. Any level less than the heads of government.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정상이 만나 톱다운 방식의 접근을 통해 3자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정상 차원의 확고하고 분명한 지침 없이는 양국 쟁점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쿼드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의 영내 순방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에 쿼드 정상회담만 열리고 미한일 3국 회담은 열리지 않는다면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인범 전 한국 육군 특수전 사령관은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전술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는 전술미사일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며 영내 핵전쟁 위험을 고조한다면서 매우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이 없다면 이러한 종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first thing that we need to do is really relook at Afghan transition.
한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의 방향이 한반도 안보의 최상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인범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이 일부 한국인에게 한반도 군사 문제를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휘권에는 많은 책임감이 따르며 연합전을 주도하는 방식이 협력과 협상을 필요로 하는 등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켄 진보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미한일 3국 협력이 확장 억지 영역으로 확대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As the North Korea's ICBM capability grows, the risk of so-called decoupling.
켄 진보 교수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동맹 간 디커플링, 즉 균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핵 공유 논쟁, 그리고 한국에서 전술 핵무기 재도입 논쟁이 불거지는 것도 동맹 균열에 대한 잠재적인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의 확장 억지 대화,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확장 억지 전략 협의체를 격상하고 향후 두 협의체를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이런 방안들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고 켄 진보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주한미군은 공중보건 완화 조치와 관련해 미한연합훈련에 참가한 병력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합훈련이 일상적인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훈련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한미군은 21일 미한연합지휘소 훈련 병력과 참가자의 보호가 연합사령부의 최우선 관심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웨슬리 헤이즈 주한미군 대변인은 코로나 공중보건 방호태세 완화 조치가 현재 진행 중인 미한연합지휘소 훈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헤이즈 대변인은 미한 동맹이 한국 정부 질병관리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두 나라의 코로나 지침을 존중하고 따르면서 최고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미한연합지휘소 훈련에 참여한 병력 보호에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이즈 대변인은 병력 보호는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은 준비태세와 지역사회의 보건과 복지의 균형을 맞추면서 공중보건 방호태세를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주한미군 기지와 한국 내 코로나 현재 상황을 매일 계속 관찰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21일 오전 6시를 기해 공중보건 방어태세를 기존 브라보 플러스에서 브라보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식당, 쇼핑몰, 극장, 놀이공원, 외박 등 한국 지침 내에서 현재 승인된 실내와 실외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세계 미군기지의 공중보건 방호태세는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로 구성되며 델타가 가장 높은 단계고 브라보는 브라보 플러스와 찰리의 중간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헤이즈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미한연합훈련이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와 관련해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1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일상적인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훈련으로 실병 기동 훈련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연합지휘소 훈련은 미한연합작전의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헤이즈 대변인은 지난 18일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과 한국이 코로나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2022년 4월 18일부터 9일간 지속되는 연합지휘소 훈련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VO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 증진 등 4개 분야에서 사업당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 DRL이 북한 인권과 기본자유 증진 관련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DRL은 20일 국고보조금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국경을 초월한 탄압에 대한 책임 규명 증진, 여성과 여아의 권리 향상, 장애인 권리 증진, 노동권 보호 강화 사업을 벌이는 단체 두 곳에서 15곳을 선정해 최소 5만 달러에서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단체는 6개월에서 42개월 동안 관련 활동 사업을 펼친 미국이나 해외 비영리기구와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고등교육기관 등입니다. DRL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간된 지 8년이 지났지만 보고서 권고사항이 거의 이행되지 않았고 북한 내 끔찍한 인권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강제 노동과 구금, 살해, 강제 실종, 정치와 종교에 따른 박해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지난 2020년 제정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과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엄격한 국경 봉쇄와 관련 조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에서 이미 극단적으로 제한해온 표현과 집회, 신앙의 자유가 더욱 축소됐고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는 심각한 북한 내 인권 침해와 맞물려 이동의 자유 또 기본적인 생필품 접근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DRL은 이번 공고에서 지원 분야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책임규명 증진과 관련해서는 인권 유린에 대한 기록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인다며 탈북자 증언과 위성사진을 통한 기록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CY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로운 정보 등 후속 보고서에 대한 지원,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와 가해자 명단 등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 방문객이나 해외에서 은신처를 찾는 북한 주민의 수가 줄었으며 탈북 가능성이 높은 외교관과 해외 노동자의 이탈을 막으려는 북한 당국의 조치가 계속돼 이 같은 인권 기록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과 여아 권리 향상 부문에 대해서는 북한 여성과 여아들의 차별, 사회적 문화적 낙인, 노동교화소나 정치범 수용소 내 학대와 성폭력 등 문제를 나열하고 가해자 정보 등 학대 사례를 기록하는 활동을 예로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대북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 여성들의 인식 증진 활동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 권리 증진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6년 북한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가입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활동단체들이 각국 정부와 기관에 북한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대북정보 유입을 강화해 북한 주민이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DRL은 마지막으로 노동권 보호 강화 사업과 관련해 북한 국내외 노동자 인권 문제 기록물, 북한 노동자 등의 노동법과 노동권에 대한 정보 제공, 또 북한 경제 특구의 노동 환경에 대한 조사 활동 등이 지원 가능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DRL의 공고에 관심 있는 단체는 공고가 게시된 20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웹사이트 www.grants.gov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담은 북한의 영상 선전물이 미국 언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식 편집이 흥미롭다는 것인데요. 탈북민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비행시간 67분에 6,248.5km 고도에 도달했으며 평양국제공항사의 발사지점에서 1,090km 떨어진 곳에 떨어졌다고 북한관영 노동신문이 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핵수석대표 회동을 통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 추진 방침을 모색하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한 지 하루가 지난 25일 북한관영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영상이 미 언론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9일자 보도에서 드론에서부터 로켓에 장착된 카메라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대외 선전을 위해 TV 기술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김정은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카메라를 군보로 돌리기를 좋아한다며 북한이 대중에게 국가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미사일과 인력을 보여주는 화려한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은 10년 전 집권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드론 영상, 컴퓨터 그래픽, 뮤직비디오 형식의 TV 장면을 포함해 관영 TV에도 새로운 시도를 했다며 그 의도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폭탄과 미사일 시험에 따른 징벌로 부과된 국제 제재로 약화된 식량 부족과 빈곤한 경제 상황에서 정권에 대한 지지를 집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발사 진지에 나가시오.
미 언론들은 특히 이번 영상이 헐리우드 방식이라고 평가한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포스트 등 매체는 가죽 자켓과 비행사 차양을 착용하고 발사를 참관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신문은 가장 강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둘러싼 북한 매체의 보도는 인상적이었다며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에서 힌트를 얻은 것처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드디어 역사.
신문은 이번 영상에서 모든 각도에서 찍은 수많은 사진과 음악 등을 활용해 제작된 것이라며 슬로우 모션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걸어가고 시계를 확인하다 화성 7형의 대형 화면을 보여주자마자 초읽기를 하는 등의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탈북민들도 이번 영상을 이전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저격수 김정아 운영자로 북한에서 10년간 군 복무를 했던 장교 출신 김정아 통일맘 대표는 VOA에 헐리우드 방식 제작은 장마당 세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처럼 제작됐다는 거에도 이번에 큰 메시지인데 이게 바로 북한판 MZ 세대들을 공략하기 위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들의 스타일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저는 제작됐다고 봤거든요. 북한의 MZ들이라면 벌써 장마당 세대예요. 장마당 세대가 바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들의 눈길과 그들의 스타일에 맞춘 새로운 북한판 그런 할리우드 영상을 김정은이가 중심으로 제작되면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춘 영상이라고 저는.
김 대표는 현재 군장교들이 장마당 세대들인 만큼 메시지를 중심 세대들 스타일로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먹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성세대들은 다르다고 김 대표는 말합니다.
지도자가 갑자기 깡패두목이 됐다, 망나니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북한 영화에서나 첩보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가족잠바의 역할들은 다 나쁜 놈 쪽에, 나쁜 편 쪽에 악당들 있잖아요.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가족잠바를 입었어요. 그러면 기성세대가 봤을 때는 지도자가 깡패가 됐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뭐지? 칸의 이름난 영화배우가 그렇게 등장했으면 모르겠는데 뭐하는 거야?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죠.
북한의 기성세대들에게 최고 지도자는 점잖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절제된 모습을 보여줬기에 영상 속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기성세대들에게 반갑지만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도 평양의 산타 할아버지, 미국 만화 영화 디즈니 등장인물이 소개되는 등 유학파인 김 위원장에게 이번 영상에서의 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의 도입부가 한국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과 흡사하다고 말하는 워싱턴의 민간단체 원 코리아 네트워크의 이현승 지국장은 서방 문물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로 얻는 관심 외에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헐리우드 방식의 영상으로 더 많은 관심을 얻고 싶었고 이 같은 변화에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저는 김정은 본인이 이제 어릴 때부터 디즈니나 NBA,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 선동선동에서 어떤 변화를 주려고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막 신문이나 뭐 사진 자료를 통해서만 거의 대외 선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내 선전은 사실은 기록 영화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빌려. 문제는 이거를 11분짜리로 미닛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 트렌드에 맞게 짧은 영상으로서 더 좋은, 더 강한 임팩트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현승 지국장은 이 영상이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나온 최고의 선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언제나 지도자가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당연히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군사 강국임을 강조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핵 개발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국장은 이번 영상을 본 북한 엘리트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깨어있는 분들은 이제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수가 있죠. 지도자라는 직책과 역할은 국가의 정책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인민들의 생활을 또 향상을 시키고 또 국가의 이런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보다도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런 정책을 만드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이 주로 이제 적극 미사일 발사장에 가 있고 무슨 부동산 업자도 아닌데 집 그 건설장에 가 있어서 막 건설하고 대단한 업적처럼 선전을 하고 새로운 대안이 없으니까 계속 그 본인 아버지가 했던 형식을 계속 따라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분들은 아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것 같고요.
이 지국장은 하루에 전기가 2시간밖에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영상을 본 북한 주민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대외 선전용으로 평가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탈북민은 김정은의 직접 지도로 만들어진 영상으로 봐야 한다며 정상적인 지도자로 인정받고 세계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열망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헐리우드 방식의 영상은 북한의 액션 영화 수준을 능가한다며 놀라운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차임도 파격적이지만 이제 코로나로는 이게 촬영이 달랐거든요. 빨리 지나가게 하고 북한 영화 00070으로 그거는 아무리 북한에서 가장 액성 영화의 거기 탑이라고 하는데 이 장면에 대비하면 그건 뭐 잽도 안 되죠. 이건 훨씬 세련되고 거의 뭐 소형 수준의 그 미국 영화도 웬만한 영화보다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워싱턴 DC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김두현 연구원도 우리 민족끼리나 조선중앙방송의 편집 방식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며 과감해진 편집 방식을 지적합니다. 김 연구원은 그 원인에 대해 뉴스와 다큐멘터리 등 오로지 대내적 선전용에 몰두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며 북한도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을 수시로 만나고 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를 공식 석상에 대동하는 모습과 같은 맥락에서 정상 국가로 비춰지기를 원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나운서 연령대가 젊어지고 한국의 뉴스 보도 방식을 따라하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 기상캐스터가 걸어나와 자연스럽게 일기예보를 전달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구 의원은 북한이 스스로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국가를 폐쇄적으로 유지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국제사회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더디지만 스스로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뉴스 따라잡기로 이 시간에는 국제정치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태평양의 섬나라 솔로몬 제도를 살펴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76년 4월 22일 미국에서 애플 컴퓨터사가 탄생합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 스티브 워즈니악, 로널드 웨인에 의해 창립됐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은 고교 시절부터 친구 사이였고 모두 전자계통에 심취해 대학을 중퇴하고 집에서 컴퓨터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판과 모니터를 갖춘 세계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애플 1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애플 1의 판매 가격이 $660였습니다. 오늘날 가격으로 환산하면 $2,700 정도 됩니다. 애플 1의 성공에 이어서 1년 만에 애플 2를 개발합니다. 애플 2는 당시로선 획기적이고 편리한 기능으로 가정과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 5년간 해마다 평균 700%씩 성장하는 놀라운 기록을 보이면서 애플사는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애플사의 로고는 한입 베어문 사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애플사가 창업됐을 당시의 로고는 오늘날과는 많이 다릅니다. 당시 로고에는 사과나무 밑에서 책을 보고 있는 아이작 뉴턴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단순한 사과 디자인으로 만든 롭 자노프에 따르면 사과만 그려놓으니까 어떤 과일인지 잘 구분이 안 가서 한입 베어문 모양을 그린 게 오늘날 애플사 로고의 효시가 됐다고 합니다. 1970년 4월 22일 미국 전역의 환경운동가들을 비롯해 수많은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제1회 지구의 날을 기념합니다. A good part of the effort to make this Earth Day a success was concentrated, of course, in the major population. 이 행사의 목적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 천연자원의 파괴에 대해 의회와 미국 대중에 이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의 날을 제정한 게일로드 넬슨 상원의원은 아주 대대적인 환경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정치인들이 환경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제1회 지구의 날은 의원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 결과 환경보전이 국가적인 우려사항이 됐습니다. 같은 해 미국에서 환경보호청이 창설됐고 의회는 청정공기법을 개정해 대기오염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한도를 정했습니다. 환경을 더욱 보호하고 깨끗이 하기 위해 해마다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은 여전히 해마다 기념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지구의 날은 미국 국민들을 비롯한 전 세계 주민들이 자신들이 지구의 관리인이며 환경보호를 위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